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 1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 11장 1절하고 그다음에 2절부터 여기 11장의 맨 마지막 34절까지는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11장 1절은 10장 끝에 있는 거를 결론을 내주는, 요약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위에 가서 보니까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하면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이 지금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우상에 전해서 이렇게 바쳤던 그런 그 희생 예물 먹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도 보듬어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좀더 참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고, 그다음 우리 성도들의 롤 모델, 역할 모델은 사도 바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대단히 힘든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힘들죠. 야,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거기 성도들의 대부분은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해서 이 성도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스승이 많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하나인데 너희 아버지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지금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과거의 그런 모든 행적들을 모든 오래 참음으로 참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참고 예수님처럼 지금 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그와 같은 사도가 됐다.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사례비까지도 받지 않으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자기를 부인하고 멋있는 말을 또 썼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기 때문에 실족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남들, 특히 약한 사람들, 성도들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바울이 온 삶을 바쳤는데 이와 같은 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강하게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이제 따르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이번에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이게 후서 이제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이쪽에 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그런 계기를 이제 또 가질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도 구약에서 살펴봤고 이제 누가복음 이걸 통해서 예수님 살펴보고. 그러면 뭐 신약성경에서 당연히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떠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삶을 과거에 살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몸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우리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후패해진다 그랬어요. 점점점 썩어 없어지지만 그렇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그와 같은 것이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은 것들을 본받으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3절 10장에 가서 보면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로마서 15장 3절에도 가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사도 바울의 총 요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왜 그러냐? 3절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총 결론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을 기쁘게 여기며 사신 것처럼 바울이 내 자신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바울이 이 음란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음행을 벌이는 그와 같은 성도들, 우상에 전에 바쳤던 고기 먹는 문제, 또 결혼하는 문제, 처녀 딸을 둔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처녀 딸을 결혼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제 다 해결을 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잡는 그와 같은 문제를 11장부터 이제 다루게 됩니다. 11장에. 그래서 이제 2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서 2절에서는 일단 칭찬을 하고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절 먼저 칭찬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3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면 규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ordina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ordinance는 지금식으로 번역하면 조례예요. 그러니까 뭐 소방법규 그렇죠? 이런 어떤 규칙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ordinance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준 어떤 좋은 규칙들, 전통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규례라고 이제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 규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또 나오는데 그 단어들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규례들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해라, 하지 마라. 그다음에 어떤 날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것도 규례로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여기 규례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규례는 명령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규례들을 1차적으로 전달해 주었을까? 그 내용은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독교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가운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제 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와 같은 사례가 생겨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여러 형제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이 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되겠냐? 할례를 요구하냐? 십일조를 요구하냐? 도대체 짐승을 바치라 그러냐? 하여튼 뭘 요구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그런 결정사항이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이와 같은 규례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 위해서 마련했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을 피하라 그랬는데 바울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교회는 나오는 고기의 거의 대부분이 우상들에게 바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양심을 위해서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먹는 문제를 이렇게 자유를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 뭐라 그럴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 위해서 정해준 그와 같은 규례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전해줬을 거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까 11장 읽었습니다. 11장 23절 가서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규례만을 주셨어요. 하나는 침례, 하나는 주의 만찬. 이두개 외에는 규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규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규례 중에 특별히 11장 후반부로 가면서 주의 만찬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찬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너희가 규례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례는 침례와 그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이 있는데 침례하고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다음에 예수님이 묻힌 것,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 요세 가지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그게 침례와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특별히 주의 죽으심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주의 만찬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죽음도 포함되지만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부활하는 거 여기에 이제 초점을 지금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침례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또 받아들이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들 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다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여기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한이두 규례가 이와 같은 그 복음을 이 상징적인 그와 같은 그림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끝난 다음에 3절부터 오늘 이제 16절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부터 16절에는 교회의 질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질서 문제가 여기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주 공간에 사람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런 별들이 있는데 다 질서 있게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세포들이 있고, 적혈구, 백혈구, 뭐 그렇죠. 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다 질서를 이루면서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된그 상태로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질서 문제가 상당히 컸는데 특히 자매님들의 질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왜 문제가 됐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원래 고대 이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심지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여자들은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댔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이제 회당을 세우려고 한다. 그 회당을 세우려면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자가 아무리 수가 많아도 남자가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못 세웁니다. 수에 넣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세상으로 번져나가는데 그 본전하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종과 그 다음에 종의 주인이 예수님 안에서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아니면 남자와 여자 다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 안에는 여러 가지 조직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직 교회 안에서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러고, 그렇죠? 밖에 나가면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이 예수님 안에서 평등하다 그러고, 이런 일이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일인데, 교회 안에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억압을 받으면서 살던 우리 자매님들이 자유를 조금 오용하기 시작했어요. 자유를. 그래서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자매님들의 이 질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이제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자매님들의 그 질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서 16절은 특별히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자매님들의 그 위치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칭찬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하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가정에도 반드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그리스도, 그다음에 남자, 그다음에 여자.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보다도 낫고, 아들이 또뭐 성령님보다 낫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이 성부, 성자,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그와 같은 존재들인데 지금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버지를 지금 머리로 두고 있냐 하면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사시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서 보면 어디까지 그랬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더 뭔가 월등하고 뭐가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질서 차원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유지한다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가정과 결혼 세미나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자매님들은 복종해야 되고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 같이 아버지에게 또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과 아내가 그와 같은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가정과 교회에 대한 질서예요.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 여잔데도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라 다 여잔데도 왕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정과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4절 가서 보니까 그러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어떠한 모습을 봐야 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덮는 문제를 지금 우리 개역성경은 이걸 다 쓴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쓴다. 근데 지금 cover, 덮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덮으면 안 된다는 게, 머리를 덮으면 안 되고, 여자는 반드시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덮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베일을 덮든지, 여자 같으면 모자로 덮든지, 하여튼 뭔가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보면, 아, 남자들은 덮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언을 해야 되고, 우리 여자들은 덮은 채 머리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와 같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아마 국가들에서 다 그럴 거예요. 모자를 쓰고 있다가도 장관이 지나가든지 뭐 대통령이 지나가면 모자를 벗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남자는 머리를 덮으면 안 된다. 머리를 덮으면 안 되는 이유가 7절에도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모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를 쓰면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모자를 쓰든지 아니면 뭐를 덮어서 머리를 그런 상태로 교회에 오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머리가 누구예요?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데 이걸 쓰면은 그리스도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쓰지 말아라. 덮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규례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엄청난 그러한 그 타격이 되는 그러한 그 규례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할때 지금도 어떻게 해요? 둥근 모자 아시죠? 유대인들 둥근 모자. 이거 쓰고선 이거 지금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그런데 남자는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애와 같은 이제 문제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덮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 전체를 덮는 어떤 헝겊, 보통 우리가 너울이라고 얘기하는 거, 영어로는 베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혹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긴 머리. 그러니까 남자는 긴 머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긴 머리를 해야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건다 괜찮은데 5절 가서 보니까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들 가운데 기도하거나 이렇게 공중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거기서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그와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근데 이건 바울이 그걸 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하라 그래요?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대언하려고 하면, 그러면 무언가를 덮거나 하여튼 쓰거나 그 상태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대언을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 신약 성경에 가서 이렇게 보셨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한다거나 대언하는 그와 같은 내용 여기 지금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서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여자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 대언자로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4장에 가서 보시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드보라가 여자 대언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2장에 가서 보시면 훌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여 대언자가 있었고,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후에 안나라고 하는 그여 대언자가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구약입니다. 아직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럼 구약 시대 말고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 여기 바울이 공예배에서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언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대언은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 이 대언은 하나님에게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여기 서서 말씀을 대언한다고 얘기하는 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대언이고, 지금 여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받아서 이 직통계시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들도 해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직 성경의 완성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시면 빌립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나오는데, 그 빌립의 두 딸도 대언을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자매님들도 초대 교회 첫 부분에서는 대언을 할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서 기도하거나 대언은 했는데, 근데 뭐는 못했냐? 공적인 사역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공적인 사역자, 목사라든지 집사라든지 이와 같은 직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가서 보면 여자 목사나 아니면 그 이후에 가서 보면 여자 집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교회의 그 직무 수행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 예배에서 그 당시에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여인들에게 이제 허락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허락이 안 됐냐?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또 다른 대언자들의 메시지를 판단하는 것도 여자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35절. 거기 가서 보면 유명한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잠잠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대언을 했는데 이게 맞냐, 그러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여자들은 하지 마라. 지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현 시대에도 우리 여인들이 이렇게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거 이런 일이 가능하냐? 성경의 전체적인 이와 같은 그 진보되어 오는 그런 계시의 역사를 볼 때는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대부분의 미국 독립 침례교들이 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질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권위를 행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직무 수행자들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특히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립이 되면서,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이런 경우는 이와 같은 서신들이 기록되기 한 5년에서 한 7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진보해 나아갑니다. 계시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을 주는 그때 가서 보면 남자들만이 이와 같은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자기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다. 머리를 밀었다는 얘기는 지금 여자 중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승을 생각하면 돼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 사제들이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다 밀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머리를 짧게 깎아서 누구처럼 했냐? 남자처럼 했다는 겁니다. 남자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띠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다시 한번 6절은 5절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건 여자는 덮을지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남자와 여자는 짧은 머리와 긴 머리로 각각 자기 머리에 대한 존경심을 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짧은 머리로 내 머리가 되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여자는 긴 머리로 아니면 덮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가 되는 남편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자는 머리를 덮으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를 반드시 덮어야 된다. 덮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뭐 너울, 모자 이런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15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뭘 이렇게 너울이라든지 뭐 모자라든지 이거 쓰지 않아도 예,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덮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보면서 7절에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여기 나와 있는 남자, 여자 나와 있는 것은 성도들을 일단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사람이 믿는 사람이 돼서 믿는 남자나 특히 믿는 여자가 될 때, 특히 믿는 남자가 될 때는 그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나 다른 이슬람교 같은데 유대인들은 대개 이제 모자를 쓴거 아시죠? 또 이슬람 사람들은 터반하고 다니면 긴 머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게 큰 타격이 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자는 긴 머리를 하고 예배당에 나오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구원받은 남자는 더 이상 아담의 형상 속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머리를 덮으면 안 되는데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야 된다. 왜 그러냐?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조력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뭐 월등하다, 평등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상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어진 합당한 조력자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본인이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래서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덮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남편의 밑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드러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남자에게 복종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덮음으로써 절제하며 조신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여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가서 보니까 그 이유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2장 18절,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 뭐, 충분히 다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남자를 돕는 합당한 조력자로 여자를 지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점을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되느니라.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권능을 둔다. 그 권능이 뭐야? 덮는 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덮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덮는 거를 자꾸 모자나 너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덮는 거, 뭐면 되는 거예요? 긴 머리면 되는 거예요. 긴 머리가 어느 정도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긴 머리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미 덮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충분히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능은 덮는 거예요. 여자들은 반드시 무언가 덮는 것을 두어야 된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종하는 존재임을 보이기 위해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여자들 특히 유대교에서는 수에 들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교회에 오니까 다 똑같이 대접을 받고 자유롭게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질서가 깨지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갑자기 천사 이야기가 나오냐? 천사. 천사. 왜 천사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해서 여자를 유혹해서 여자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나님 보셨고 또 누가 봤을까요? 예, 천사들이 다 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다 봤습니다. 또, 이 하늘과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천사들의 3분의 1그다 대적한 일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도 다그 일을 알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도 과연 불복종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가서 보면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그들은 구약시대 대언자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 고난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영광받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복음의 모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한다고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석서들을 가서 보면 주석을 지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그렇게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도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내려다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실 침례를 제가 드릴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증언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영광이 돌려서 하나님만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런 천사들도 여기를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드리고 있지 않은가. 특히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이와 같은 그 머리를 덮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이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 그걸 본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제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주석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순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내려옵니다. 순찰자. 영어로는 워처로 돼 있어요. 워치라고 하는 게 내다본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 순찰자가 누구냐 하면 천사들의 한 무리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는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워칭하는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 이걸 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은 여인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창세 이전에 악한 천사들 같으면 창세 이전에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일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지. 이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이 아들들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한 그와 같은 이런 사악한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하나님 주신 그와 같은 그 창조 질서에 불복종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될때 천사들이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그 얘기도 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삼아서 아내를 삼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그 코멘트를 쓴 그와 같은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천사들도 우리의 공예배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남자들 가능하면 정장하고 오라 그러고 우리 자매님들도 가능하면 좀 여자답게 자매님들답게 입고 와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주일날에도 가서 보면 등산복을 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자매님들이 그러면 더 민망한 거예요. 예, 뭐 남자 형제들이 그러면 뭐 그렇게 그냥 남자들 그렇게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등산복 비슷하게 이렇게 입고 가방 이렇게 등산 가방 비슷하게 이렇게 메고, 요새 다 뒤에 메지 않습니까? 이렇고 등산화 비슷한 거 이렇게 신고 이렇게 나오면 참 제가 보기에도 조금 좀 민망해요. 예, 이런 일은 좀안 해야 되겠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써라 말라 지금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좀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나 우리 자매님들이 좀옷 입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다. 머리 문제까지도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고 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 이제 12절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실족할까 봐,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았느니라,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그래서 일단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는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또 13절, 14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매님들이 너무 실족할까봐. 그래서 다 이게 주님 안에서는 평등하고 모든 게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렇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준 이후에도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줬지만, 이게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또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번. 13에서 14절. 너희는 한번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들끼리 한번 판단해봐라. 여자가 덥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예, 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시 남자와 여자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성을 보라는 거죠. 본성. 가서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도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예, 자연의 모든 거 가서 이치적으로 봐도 다 그렇게 돼 있다. 예, 지금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개한 종족이라 해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느 정도 달라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 길이가 달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남자가 여자 같이 되고 여자가 남자 같이 되는 소위 유니섹스한 그와 같은 어떤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동성연애 이런 게왜 생기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같이 되고 여자가 남자 같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긴 머리냐? 긴 머리냐? 대충 이렇게 봤을 때 뒤에 어느 정도 목 있는 데까지 내려오고, 가능하면 여자들 같으면 이 귀를 좀 덮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우리 자매님들 대개 다 그렇게 하고 다니고,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남자구나, 저 사람은 여자구나, 이 정도 구분이 되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수치다. 여러분, 히피 문화라는 게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미국에도 다 머리를 길게 기르는 거예요. 그거 길르다 보니까 어떻게 마약하지요? 그렇죠. 술 먹지요? 네. 이런 일들이 이게 긴 머리하고 무관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남자가 뒤에 이렇게 하면 벌써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럼 구약 시대에 머리를 길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했습니다. 머리를. 예, 머리를 길게 했어요. 민수기 6장 5절, 그다음에 민수기 6장 8절 가서 보시면, 예, 내가 나사렛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면 서약하는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길게 이제 기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절 가서 보면 그 서약의 기간이 끝나면 그럼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를 자른 그 이후에 머리털 갖다가 예, 정결한 곳에서 태웠어요. 남자예요. 남자의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서 보면 머리를 남자가 길게 이렇게 기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그래서 쓰거나 인위적으로 쓰거나 뭐 너울을 덮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자는 웬만큼 머리가 길면 그것 자체가 덮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더 멋있게 표현했길래 제가 이걸 지금 갖다 놓은 겁니다. 개혁성경 1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해놨냐 하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그렇죠? 덮는 것을 대신해서 줬다는 거예요. 덮는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보시면 세부류가 있어요. 세부류.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자매님들은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침례교 안에도 또 어떤 보수적인 이런 침례교에 가면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반드시 모자를 써야 돼. 이 구절 때문에 모자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모자를 쓰는 침례교회가 있어요. 또 형제교회 미국에 가서 보시면 다 어떻게 해요? 너울을 써야 됩니다. 너울을. 그래서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자는 머리가 길면 그러면 쓸 필요가 없다. 덮을 필요가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대로 우리가 지키면 된다고 저희는 믿는 겁니다. 자, 천주교 다 너울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성공회 다 너울 쓰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침례교회는 모자 쓰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매튜 헨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서 그 글을 보면 강력하게 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무언가를 쓰든지 덮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도 형제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형제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존 넬슨 달비라고 한 사람이 세웠어요. 이 달비라고 한 사람은 성공회 출신이에요. 성공회에서 늘 덮는 거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형제교회를 만들면서도 그러면서 너울 쓰는 거를 그걸 규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울을 쓰지 않으면 그럼 같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폐쇄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런 풍습은 여자가 긴 머리를 하지 않구나. 아니면 긴 머리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덮어야 되거든요. 이와 같은 그 풍습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그와 같은 교회들은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논쟁하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남자들 이거 모자 쓰고 이랬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고. 자매들 가운데도 뭘 이렇게 써야 된다고 덮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예 일침을 놓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나, 내가 다니면서 세운 그런 교회나 하나님의 어떤 교회에도 그런 풍습은 뭐예요? 여자가 덮지 않고 아니면 긴 머리를 하지 않고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풍습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서 16절까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재미난 거 하나 잠깐만 살펴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위 성화라고 하는 걸 가서 보면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머리가 길었겠느냐? 짧았겠느냐? 이것 때문에도 미국의 그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대부분은 예수님 머리가 짧았다 그래서 엄청 짧게 이렇게 해갖고 스포츠 머리 비슷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해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나사렛 사람 비슷하게 머리가 길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길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거기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레위기 19장 26에서 27절 가서 보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고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관찰하지 말고 너희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내 수염 끝을 훼손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일단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동그랗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파면 모처럼 생겨요. 해나 달처럼 동그랗게 생기죠? 이게 이집트에서 이 이방 사람들이 천체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 이와 같은 이 이교들의 풍습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머리 파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데, 이렇게 이 이집트나 이런 데 이교도들은 수염을 네모나게 딱 이렇게 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깎아서 무슨 모습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내버려 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인용을 해서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그게 길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분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워크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 머리가 길다. 그래서 이분 그림 그릴 땐 예수님 머리가 다 길게 나오고, 또 이거 반대하는 분들이 할 때는 다 스포츠 머리처럼 짧게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가서 보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수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긴 머리를 하거나 하진 않았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스포츠 머리처럼 그렇게 짧게 예수님 머리를 그렇게 그려놓는 것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적당한 그러한 그 길이의 머리카락을 예수님이 갖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저 자세히 모르겠어요. 다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긴 머리를 갖는 건 남자에게 수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긴 머리를 갖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